오늘은 호세아서, 호세아 선지자를 공부합니다. 먼저 700년 후 신약에 바울이 로마서에서 호세아의 말을 인용합니다. 누구나 크리스천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인용하는데 호세아가 의도하는 맥락과 바울이 전달하려는 맥락은 안 맞는 듯 하면서 맞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9장 25절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로암미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로루함마 사랑한 자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내 백성은 암미이고 내 백성 아닌 자는 로암미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로루함마이고 사랑하는 자는 루함마입니다. 히브리 말 능숙하게 알면 좋겠지만 단어 하나 풀이하는 정도로 만족하십시다. 그러나 암미, 로암미가 가지고 있는 맥락은 놓칠 수 없습니다. 원래 호세아의 내 백성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호세아서의 다음 두 구절을 인용했는데요. 호세아 1장 10절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 사람들이 원래 내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내 백성이 아닌 자, 즉 내 백성이라는 타이틀이 박탈당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내 백성 개념을 이방 사람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울이 전도하여 얻게 되는 크리스천들, 이방 사람들로 알고 있죠? 원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창세기에 나오는 말도 잘 모르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누구인지 몰라요. 모세의 출애굽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터키, 시리아, 이집트 사람, 딴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예수 믿고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다는 바울의 논지입니다. 이방인 크리스천 나를 중심으로 짚어볼 것이 두 개 있어요. 첫째로 예루살렘 중심 지역의 신 여호와께서 지중해를 아우르는 신 혹은 우주적인 신 개념을 받아들여야만 아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게 말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 편입 개념인데요. 이방 사람인 내가 복음을 듣고 실효적, 우리 성경에는 이면적 혹은 비밀스러운 유대인으로 편입되는 개념을 받아들여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 로마, 터키, 시리아, 이집트에 흩어져 살았던 북이스라엘 유민들, 난민의 자손이었다면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그렇죠. 우리 조상 고구려 유민이 우리 민족의 풍속을 보존하며 흩어져서 살았들었습니다. 현지에서 멸시 천대받고 수백 수천 년을 살아 이제는 그 옛날 고구려 유민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학적으로 그 흔적을 추적하면 고구려 유민 후손이라는 증거가 과학적으로 증명될 것입니다. 바울의 전도 지역은 터키 그리스 지역이었는데 그곳에 바울 시대보다 700년 전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유민, 포로, 종살이했던 사람들에게도 야곱의 피는 흐르겠죠. 그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다가가서 전도하는데 모세가 어떻고 율법이 어떻고 설명하면서 전도합니다. 심지어 오늘처럼 호세아를 언급해요. 이방인 누가 호세아를 알겠습니까? 하지만 이방인이라도 조상이 야곱의 피가 흐르는 북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다릅니다. 바울의 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크리스천이 된 이방인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바울 복음 어떻게 전파됩니까? 1차적으로 예루살렘이죠. 즉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2차적으로 사마리아죠. 즉 옛날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입니다. 다음은 땅 끝이지요. 포로로 잡혀간 혹은 먹고 살기 위해 고향을 등진 디아스포라 아닙니까? 디아스포라 최소 3번 있었어요. 첫 번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앗수르한테 망해서 지금 저희들이 성경을 읽는 호세아서 상황입니다. 뿔뿔이 흩어지게 된 사람들이 첫째입니다. 두 번째로 남유다 예루살렘이 망해서 흩어지게 된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AD 70년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 멸망당한 예루살렘 성전. 그래서 흩어지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세 번째입니다. 이 사람들이 난민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 성경에 보면 나오미와 루처럼 가뭄 때문에 이민 가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요. 먹고 살기 위해서 저 이라크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주를 가서들였습니다. 흔히 있는 일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피가 흐르는 흩어진 디아스포라를 유대인이라 통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시대,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이란 북이스라엘 출신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 지역을 벗어난 곳에 전도 혹은 선교 여행을 다니며 만나는 사람들 중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고 이방인들, 정확하게는 북이스라엘 출신도 있기 마련입니다. 이방인이라고 모세율법이니 여호와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아예 상관없을까? 아닙니다. 그 지역에 흡수되지 않으려고 700년을 지낸 북이스라엘 유민들의 후손을 생각할 수 없을까요? 오늘 로마서 9장 말씀으로 호세아를 언급하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를 잘 아는 이방 사람을 염두에 두고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거예요. 저들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알고 모세 율법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북이스라엘 출신 후손들은 그때까지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스타일은 아니지만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이를테면 이탈리아의 직업군인 이방인 고넬료가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북이스라엘 후손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고 구제에 힘쓰던 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물론 뭐 일반적인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저는 이 사람이 모세율법을 따르는 야곱의 혈통이 있는 그런 특징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고넬료 같은 사람들이 수백, 수천 마일 떨어져 가지고 수백 년을 또한 떨어져서 예루살렘을 모르고 살았을 뿐입니다. 바울에서부터 700년 전 이제 호세아 시대로 돌아갑니다. 호세아, 북왕국 출신입니다. 아모스와 더불어 아수르 위협과 관련한 예언자입니다. 호세아서, 선지자가 부정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는 이야기입니다. 비유이지요. 그리고 기소 혹은 소송과 같은 신명기에서 공부한 언약적 율법 용어를 사용하는 책이 호세아서입니다. 아수르는 기원전 8세기에 주변 약소 국가들을 정복해서 중동 패권 제국이 되었습니다. 다음 정복지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남았습니다. 선지자로서 호세아가 취할 입장 뭘까요? 북이스라엘 선조 왕들이 견지했던 전략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위협은 감지된 국제정세입니다. 패배를 막을 방법은 군사력이겠죠. 그러나 호세아의 인식은 다릅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야 잘라 말합니다. 망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는 거예요. 고로 아수르를 군사력으로 대항하는 자체가 하나님 부정입니다. 하나님의 플랜의 역행입니다. 니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구나. 믿지도 않고 신뢰하지 않구나. 하나님을 저버리고 네 능력 애굽과 손잡는다고? 그 결과는 재앙이야. 피할 수 없습니다. 황망한 이스라엘이 될 겁니다. 호세아는 어두운 색깔을 애용하는 화가 같습니다. 냉혹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이스라엘에겐 희망이 없다는 그림. 어둡게 그려야지.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대가를 치러야지. 하지만 이런 어두운 그림을 감상하기 전에 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호세아서 이해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지난 5, 6개월 동안 공부했던 신명기 신학입니다. 호세아서가 신명기적 사고방식에 비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언약과 밀접하게 연결된 메시지를 호세아는 외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어떻게 표현하고 전달할까요? 첫째로 배타적 언약으로 표현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언약에는 계약 당사자가 있죠. 종주국, 복속국 사이 제3자가 끼어들 수 없는 맥락입니다. 신하의 나라 이스라엘은 봉주, 영주 되는 여호와께 전적으로 신뢰해야 제대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외세에 의존하려고 동맹하면 언약 위반입니다. 애굽과 아수르와 동맹을 맺지 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군사력에 의존하지 말라. 그런 말이죠. 절대 주권자 대신 하나님께만 의지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 능력에 대한 신뢰의 금이 가는 어떤 행위도 언약 위반입니다. 이런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에로의 신뢰, 독점적이고 배타적 신뢰를 호세아 예언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소송 혹은 기소 형식으로 표현합니다. 물론 선지자라면 언약 주제를 흔하게 사용하죠. 이런 점에서 호세아도 아모스를 따라합니다. 하지만 호세아는 소송이라는 형식을 갖춘 비판을 합니다. 이건 호세아가 처음입니다. 하나님이 원고, 이스라엘이 피고입니다. 기소 내용은 이스라엘의 언약 위반입니다. 재판에서 법리 전문가가 동원되죠. 검사 혹은 변호사는 형법 조항을 알고 적재적소에 사용해서 상대방의 논리를 제압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호세아는 십계명 조항을 가져옵니다. 기소당하는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호세아서 4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논쟁이 케이스예요. 로수트. 이 땅에서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오직 저주와 속임수와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거짓말, 살인, 도둑질, 간음. 이거 십계명 3종 혹은 4종 세트 핵심 단어 아닙니까? 세 번째로 언약을 여러 비유로 표현하는데 결혼 비유이죠. 결혼을 언약으로 표현합니다. 특히 1장에서 3장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결혼한 남편과 아내 사이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불륜을 저지른 아내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표현도 지독해요. 이스라엘이 우상이라는 형상에 너무 집착하고 중독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알 숭배가 간통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왕과 제사장을 비롯한 지도층을 향한 지적을 하게 되는데 백성들도 뻔뻔스럽게 방탕하도록 길잡이 노릇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장은 성적으로 문란한 여인과 결혼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상징이죠. 나쁜 아내 이스라엘과 결혼하는 남편 하나님의 설정입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이 땅이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1장 2절 호세아가 결혼하고 아내 이름을 고멜이라고 했대요. 자식 셋을 낳았습니다. 이름이 상스럽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를 이 상징적 이름에다 붙여 놓은 것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1장이고 2장을 잠시 점프하고 3장으로 가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한 여인과 가까이 사귀라 또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여인이죠. 이전에 여러 남자와 상관했던 여인. 이제는 한 남자 호세아에게 마음을 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자, 1, 3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부부 관계로 설정해 놓았습니다. 그 사이 샌드위치에 2장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아예 정신분열을 일으킬 정도로 되먹지 못한 여인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종지부를 찍게 되죠. 그녀는 내 아내가 아니야. 나는 남편이 아니야. 이혼 선언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아주 부드러운 사랑의 그림, 화해의 그림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언약의 파트너 상대자로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그의 신실한 믿음을 꿈꾸고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변치 않는 신실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마치 호세아가 신실하지 못했던 아내와 다시 결합하듯 고집불통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 화해가 일어납니다. 선지자의 상상력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40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 니들이 광야로 언약으로 되돌아가 봐.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될 거야. 그리고 이번 결혼은 영원히 가는 거야. 내가 용납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림입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23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 혹은 그녀를, 이스라엘이죠, 타일러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에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엑소더스, 출애굽 시절 광야에서 40년 방황하던 시절을 로맨틱하게 그렸습니다. 바로 이때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 관계가 아주 가까웠다는 그림입니다.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 남편 내 바알, 이거 언어 유희 같아요. 말소리로 메시지를 선명하게 전달하고 있죠. 원어 발음은 이시와 바알리인데요. 나의 남자,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죠. 둘 다 남편입니다. 한국의 우리 어머니들도 옛날에 우리 아버지를 이웃사람과 대화할 때 우리 집 남자, 우리 집 주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바알은 우상신 문화에서 사용하는 주인 혹은 마스터 뉘앙스를 풍깁니다. 그러니까 바알리, 즉 내 바알보다는 이시, my man, my husband, 나의 남자이라고 쓰면 바알 문화, 바알 우상 이미지는 제거할 수 있죠. 17절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불러 기억하는 일이 없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이거 결혼 모티프이죠.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을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기심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보다 선명한 그림이 또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부정한 아내, 호세아의 아내 고멜의 첫 아들 이름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 씨를 뿌린다는 뜻이지요. 씨 뿌림은 원대한 어떤 계획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과 예후를 응징하신 하나님, 그 응징의 장소가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은 전쟁과 죽음이 아닌 비옥한 땅 이스라엘 곡창지대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이스라엘과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심는다고 했는데 이 심는다는 말 자체가 이스라엘이라는 그 명사를 동사로 찾아보면 짜라라는 동사 원형이 나와요. 심다, 짜라. 여기에서 Jezreel, 짜라라는 말이 숨어 있습니다. 긍휼의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 우리 신약 사도 바울은 사랑받지 못하였던 자라고 표현했는데요. 같은 말이죠. 로 루함마입니다. 왜 용서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집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로암미, 내 백성 아니었던 자, 셋째 아이 이름인데 하나님이 언약 본드를 녹여서라도 파기하겠다는, 즉 결혼을 파기하겠다는 그런 사인이에요. 이스라엘이 자기 백성임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아티스트 호세아를 잠시 소개합니다. 멸망을 그려놓고 소망을 그려놓았으니 어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는지 그런 질문이에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멸망이요, 파괴요, 포로 같은 메시지 전통이 한쪽에 있는가 하면 희망이요, 회복이요, 귀환 같은 메시지 전통 또 이쪽에 있는 거예요. 이 둘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호세아를 비교하자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해 품고 있는 진노와 사랑을 동시에 그려낼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는 날카롭고 매서운 그러나 감동적인 아티스트를 보게 됩니다. 여기에 가장 적합한 비유가 뭘까? 바로 엄마 아빠와 딸 아들 사이 아닙니까? 부모 자식 사이는 언약으로 바인딩 묶여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 아닙니까? 동시에 의무가 따라오는 것이죠. 엄마 아빠는 아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면서 아기 자라는 모습을 보겠죠. 그러나 반항적인 자식을 그런마 훈련부터 시킵니다. 자식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부모님이시죠. 지구상에 이보다 훌륭한 모델은 없습니다. 모세아 선지자는 부모 자식 모델을 이용하여 하나님 이스라엘 관계를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자, 심어서 거둔다는 의미, 왜 이스라엘이라는 말과 왜 에브라임이라는 말인가 라는 질문인데요. 자세히 호세아서를 읽다 보면은 호세아가 부르기를 좋아하는 대체 이름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하고 같은 거예요. 무려 32번이나 나오는데 특이하게 1장, 2장, 3장에는 에브라임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41번이나 나오는데 1장에서 3장 사이에 이스라엘이라는 단어 횟수를 빼버리면 똑같이 32번이 나와요.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이 같은 비중으로 호세아서에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11장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여 사람이 아님이라. 14장 8절,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여기서 에브라임이 나오는데요. 그 뒤에 따라오는 문장을 유심히 보면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아까 제가 파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거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라, 씨뿌림 후에 거두는 이야기죠. 에브라임과 이스라엘, 이스라엘과 에브라임. 이것도 역시 말로 가지고 사람들한테 인상을 깊이 남기게 하는 호세아의 아주 유별한 아티스틱한 아티스트 호세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을 가지고 아마 후대 사람이 이 구절을 더했는 것 같은데,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이거는 호세아가 쓴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잠언 같죠? 네, 후대 사람이 호세아를 평가하는 그러한 표현 같습니다. 에브라임이라는 단어, 북이스라엘로 대표되는 하나님이 씨뿌림이 결국에는 모든 환난과 고통이 지난 후에 거둠, 추수함, 에브라임으로 결말을 맺는다는 것이죠. 호세아가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이름이 이스르엘이라고 했어요. 짜라, 하나님이 씨뿌림에 대한 표현 아닙니까? 씨를 뿌렸으면 거두어야 되죠. 그 거둠의 표현이 에브라임이라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속에 에프라의 에자를 빼버리면 프라가 되는 거예요. 거두다, 수확하다, 열매를 얻다. 호세아서가 문학적으로 이렇게 기가 막힌 장치를 넣어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하게 전달된다고 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시고 그 열매를 거두시는 제일 마지막 장절을 찾아보고 앞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함을 호세아가 음녀 고멜과 결혼하는 것으로 비유하여 저희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빅픽처를 보여주시나이까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그 사랑과 자비하심, 로 루함마에서 루함마로 사랑받는 자로 바꿔주신 그 은혜를 찬송하며 로 암미에서 암미로 내 백성 아니었던 자를 내 백성으로 용납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만나고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